1870년 1월의 어느 저녁, 뉴욕 음악 아카데미에서 오페라 파우스트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연장을 찾은 사람들은 일간지에서 더없이 수준 높은 관객이라 부른 바 있는 뉴욕 사교계의 거물들입니다. 그들은 오페라 좌석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박스석에 앉아 있습니다. 뉴랜드 아처가 도착한 건 중요한 장면이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더 일찍 올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신중하게 타이밍을 골라 늦게 도착했습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오페라 극장에 일찍 가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 불문율이기 때문입니다. 이디스 워튼은 순수의 시대의 첫 장면에서 화려한 오페라 극장을 파노라마 전멸함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말 뉴욕 상류 사회를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극장에 언제 도착하느냐, 그 도착하는 시간만으로도 개인이 상류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준수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무시하거나 알지 못할 때 그는 그 사회의 이단아, 추문의 대상이 됩니다. 오페라 극장은 그들에게 취향의 공간 이상입니다. 그들은 보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판정하고 판정받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2월 3일 월요일 밤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습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Happy Lunar New Year once again, everyon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케일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아, 오늘 정말 쌀쌀한 것 같아요.
다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하니까 네. 감기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오늘부터 3주 동안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죠. 앞서 알려드린 대로 이디스 월튼의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 준비했습니다. 몇 주 전에 트위터로 예고를 해드렸는데 lovesick0210 아이디로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순수의 시대,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인데 다음 주부터 낭독해 주신다니 반갑네요. 공부할 것 미리미리 해놓고 짬을 내서 본방 꼭 들어야겠어요. 월요일에 만나요.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러브식0210의 주인님 듣고 계시나요? 고맙습니다.
네. 또 무한대 공호님께서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 주연의 그 영화 순수의 시대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맞죠.
맞습니다.
1993년도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이제 디렉팅을 했고요.
네.
Daniel Day-Lewis, Michelle Pfeiffer, Winona Ryder가 주연한 영화이죠. 혹시 영화 보셨어요?
93년에 나온 영화, 그 네. 당시에는 보지 못했고요. 설 연휴를 이용해서
네.
봤는데 그 재밌었어요. 근데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요.
네네네.
카미오로 출연을 한 3초간 하더라고요. 카메라맨으로
아.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 아. 기사가 되겠죠. 예.
저는 이 영화를 한 5년 정도 전에 봤어요. 제가 5년 정도 전에
네.
이때까지 네, 너무 어려서 못 봤던 영화들을 다 모아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오늘 하시면서 네. 모자란다 싶으시면 오늘 밤에라도
나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작품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성 최초로 프릴리처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 그렇습니다. 순수의 시대는 이디스 워튼이 1920년도에 발표한 장편 소설이면서 또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1920년 하면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도 F. Scott Fitzgerald의 위대한 개트비를 통해서 그 시대적인 정서를 익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디스 워튼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순수의 시대에서 1800년대 말 뉴욕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개인의 좌절과 성장을 아주 차분하게 성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사회구조를 냉정하게 관찰하고요. 이성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리얼리즘을 넘어서 자연주의적 특성, 특징까지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 인물의 뒤얽힌 로맨스 구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당시 뉴욕 상류사회의 점잖은 문화와 엄격한 도덕 속에 존재하는 정교한 위선과 억압을 날카롭게 파헤친 것이 또 이 작품의 백미라고 하니까요.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와 작품에 관한 더 자세한 소개가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니 찾아주시고요. 순수의 시대 감상 기간 동안 함께하는 선물 알려드립니다. 도서출판 열린 책들에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번역서를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세한 건 역시 또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네, 바로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Zed featuring Matthew Koma and Miriam Bryant의 Find You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첫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전도가 유망한 변호사 뉴랜드 아처는 예술을 사랑하고 진취적인 젊은이이죠. 뉴욕 상류사회의 암묵적인 규범에 따라서 결정적인 장면에 맞춰서 오페라 극장에 일부러 늦게 도착한 그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메이 웰랜드가 들어옵니다. 메이는 그의 약혼녀입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자부심과 순수한 애정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는 행복에 젖어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탈리아 호숫가에서 파우스트를 읽을 거야. 그의 행복한 상상은 순진한 가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지성이나 예술 면에서 이곳에 모인 뉴욕 상류층 인사들 가운데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뉴욕을 대표하는 남성 연대의 공고한 관습에 반기를 들 만큼 자신의 남다른 감각을 내보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혼자 딴 길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예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그의 곁에서 오페라 그라스를 눈에 대고서 오페라를 보고 있는 로렌스 레퍼트는 통상 뉴욕의 예법에 있어서 가히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렌스 레퍼트 was, on the whole, the foremost authority on form in New York. He had probably devoted more time than anyone else to the study of this intricate and fascinating question. But study alone could not account for his complete and easy competence. One had only to look at him, from the slant of his bald forehead and the curve of his beautiful fair mustache, to the long patent leather feet at the other end of his lean and elegant person, to feel that the knowledge of form must be congenital in anyone who knew how to wear such good clothes too carelessly and carry such height with so much lounge and grace. As a young admirer had once said of him, If anybody can tell a fellow just when to wear a black tie with evening clothes and when not to, it's Larry Lefferts. And on the question of pumps versus patent leather Oxfords, his authority had never been disputed. My God, he said, and silently handed his glass to old Sillerton Jackson. Newland Archer, following Lefferts's glance, saw with surprise that his exclamation had been occasioned by the entry of a new figure into old Mrs. Mingott's box. it was that of a slim young woman, a little less tall than May Welland, with brown hair growing in close curls about her temples and held in place by a narrow band of diamonds. The suggestion of this headdress, which gave her what was then called a Josephine look, was carried out in the cut of the dark blue velvet gown, rather theatrically caught up under her bosom by a girdle with a large old-fashioned clasp. The wearer of this unusual dress, who seemed quite unconscious of the attention it was attracting, stood a moment in the center of the box, discussing with Mrs. Welland the propriety of taking the latter's place in the front right-hand corner. Then she yielded with a slight smile, and seated herself in line with Mrs. Welland's sister-in-law, Mrs. Lovell Mingott, who was installed in the opposite corner.
Lawrence Lepert는 통상 뉴욕의 예법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로 여겨졌다.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문제를 연구하는데 그는 아마도 어느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만으로 그의 완전하고 자연스러운 능력이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 누구라도 그의 벗어진 이마에서 부드럽게 휜 금발 코수염을 지나 여위고 우아한 몸끝에 에나멜 가죽 구두까지 한번 쓱 훑어보기만 하면 그렇게 좋은 옷을 그렇게 편안하게 입고 그렇게 큰 키로 그렇게 여유로운 우아함을 뽐내는 사람에게는 예법 지식이 몸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된다. 레퍼츠를 추앙하는 한 젊은이는 턱시도에 검은 넥타이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려줄 사람은 레리 레퍼츠뿐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여성용 구두 펌프스와 에나멜 가죽 구두 옥스퍼드를 비교하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그의 권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레퍼츠가 오페라 글라스를 실렀던 잭슨 노신사에게 건넸다. 레퍼츠의 시선을 따라가 본 뉴랜드 아처는 그 비난의 대상이 민곳 노부인의 박스석에 새로 나타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흠칫 놀랐다. 가녀린 몸집의 젊은 여자였다. 키는 메이 웰랜드보다 약간 작았고 관자놀이 근처에서 조밀하게 물결치는 갈색 곱슬머리는 가는 다이아몬드 머리띠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런 머리장식은 당시 조세핀풍이라 불리던 패션 스타일을 연상시켰고 그런 느낌은 구식 버클이 달린 허리띠로 가슴 밑 부분을 과장되게 잡아맨 암청색 벨벳 드레스 때문에 더욱 강했다. 정작 이런 독특한 드레스를 입은 장본인은 그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 잠시 웰랜드 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부인의 올케인 러벌 민곳 부인 곁에 나란히 앉았다. 실러튼 잭슨 씨는 오페라 글라스를 다시 로렌츠 레퍼츠에게 돌려주었다. 레퍼츠가 예법에 있어서 뉴욕 최고의 권위자라면 실러튼 잭슨은 집안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의 권위자였다. 잭슨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뉴욕 상류사회 인사들의 친족관계를 쭉 꿰고 있었고 각 집안의 주요 특징까지 줄줄이 열거할 수 있었다.
인addition to this forest of family trees, Mr. Sillerton Jackson carried between his narrow hollow temples and under his soft thatch of silver hair a register of most of the scandals and mysteries that had smoldered under the unruffled surface of New York society within the last 50 years. So far indeed did his information extend, and so acutely retentive was his memory that he was supposed to be the only man who could have told you who Julius Beaufort, the banker, really was, and what had become of handsome Bob Spicer, old Mrs. Manson Mingott's father, who had disappeared so mysteriously, with a large sum of trust money, less than a year after his marriage, on the very day that a beautiful Spanish dancer, who had been delighting thronged audiences in the old opera house on the Battery, had taken ship for Cuba. But these mysteries and many others were closely locked in Mr. Jackson's breast, for not only did his keen sense of honor forbid his repeating anything privately imparted, but he was fully aware that his reputation for discretion increased his opportunities of finding out what he wanted to know. The club box, therefore, waited in visible suspense while Mr. Sillerton Jackson handed back Lawrence Lefferts's opera glass. For a moment, he silently scrutinized the attentive group out of his filmy blue eyes overhung by old veined lids. Then he gave his mustache a thoughtful twist and said simply,
"I didn't think the Mingotts would have tried it on."
Sillerton Jackson 씨는 양 관자놀이 사이에 은발에 덮인 머리 속에 이런 복잡한 가계도 뿐만 아니라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지난 50년 동안 벌어진 온갖 추문과 수수께끼를 기록해두고 있었다. 정보의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가 기억력 또한 비상해서 그는 은행가 줄리어스 보포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맨슨 민고트 노부인의 아버지인 밥 스파이서는 과연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밥 스파이서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적지 않은 액수의 신탁기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졌고, 배터리 지역의 옛 오페라 극장에서 관객을 즐겁게 해주던 아름다운 스페인 무희도 같은 날 쿠바행 배를 타고 떠났다. 하지만 이런 수수께끼들은 다른 많은 비밀과 함께 잭슨 씨의 가슴에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그가 지닌 높은 명예의식이 사적인 대화로 얻은 사실을 세상에 퍼뜨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입이 무겁다는 평판은 그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기회를 더 높여준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럽박스에 있던 사람들은 실러턴 잭슨 씨가 로렌스 레퍼츠에게 오페라 글라스를 돌려주는 동안 팽팽한 긴장 속에서 기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핏줄이 비치는 눈꺼풀 아래 흐릿한 파란 눈으로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콧수염을 비틀더니 짧게 말했다. 민곳가에서 저런 일을 시도할 줄은 몰랐는걸.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The Shins의 Black Wave 였습니다. 오페라 극장에서 작은 스캔들이 일어났죠. 주인공 뉴랜드 아처의 약혼녀 메이 웰랜드가 앉아있는 박스석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박스석에는 메이의 할머니인 맨슨 민곳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메이의 사촌자매인 엘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엘렌이 뉴욕 상류층 인사들의 표적입니다. 엘렌의 성은 올렌스카. 그녀는 오래전에 폴란드의 명망 높은 백작과 결혼해서 뉴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갑자기 나타났죠.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몸으로 상류층 인사들이 모이는 오페라 극장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은 뉴욕 상류사회에서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다만 그녀의 할머니, 민곳 부인이 뉴욕에서는 무시 못할 덕망을 쌓은 사람이라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뉴랜드는 생각합니다.
뉴랜드 아처, as he mused on these things, had once more turned his eyes toward the Mingott box. He saw that Mrs. Welland and her sister-in-law were facing their semicircle of critics with the Mingotian aplomb which old Catherine had inculcated in all her tribe, and that only May Welland betrayed by a heightened color, perhaps due to the knowledge that he was watching her, a sense of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As for the cause of the commotion, she sat gracefully in her corner of the box, her eyes fixed on the stage and revealing. As she leaned forward, a little more shoulder and bosom than New York was accustomed to seeing, at least in ladies who had reasons for wishing to pass unnoticed. Few things seemed to Newland Archer more awful than an offense against taste, that far-off divinity of whom form was the mere visible representative and vicegerent. Madame Olenska's pale and serious face appealed to his fancy as suited to the occasion and to her unhappy situation. By the way, her dress, which had no tucker, sloped away from her thin shoulders, shocked and troubled him. He hated to think of May Welland's being exposed to the influence of a young woman so careless of the dictates of tastes. After all, he heard one of the younger men begin behind him. Everybody talked through the Mephistopheles and Martha scenes. After all, just what happened?
Well, she left him. Nobody attempts to deny that.
He's an awful brute, isn't he? Continued the young inquirer, a candid Thorley who was evidently preparing to enter the lists as the ladies' champion.
The very worst. I knew him at Nice,
said Lawrence Lefferts with authority.
A half-paralyzed, white, sneering fellow, rather handsome head, but eyes with a lot of lashes. Well, I'll tell you, the sort. When he wasn't with women, he was collecting china. Paying any price for both, I understand.
There was a general laugh, and the young champion said, Well, then?
Well, then, she bolted with his secretary.
Oh, I see. The champion's face fell.
Newland Archer는 다시 한번 눈길을 민곳가의 박스석으로 돌렸다. 웰랜드 부인과 그 올케는 노부인에게 교육받은 민곳가 특유의 초연한 태도로 맞은편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시선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메이 웰랜드는 뉴랜드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듯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상황의 심각성을 내비치고 있었다. 이런 소동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인 마담 엘렌 올렌스카는 두 눈을 무대에 고정시킨 채 차분히 앉아 있었지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어깨와 가슴이 뉴욕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보다 약간 더 적어도 사람들 눈에 띄는 걸 피해야 할 여자로서는 많이 드러났다. 뉴랜드 아처에게 가장 거슬렸던 건 엘렌의 형편없는 취향이었다. 예법이라는 것도 결국 취향이라는 신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대리 역할일 뿐이었다. 마담 엘렌 올렌스카의 창백하고 무거운 얼굴은 그가 볼 때 그날의 상황과 그녀의 불행한 처지에 잘 어울렸다. 하지만 안에 다른 옷을 받쳐 입지도 않은 그녀의 드레스가 가느다란 어깨에서 흘러내린 것은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웠다. 그는 약혼녀인 메이 웰랜드가 취향의 법칙을 무시하는 젊은 여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싫었다. 그때 뒤쪽에 한 젊은이가 소근대는 소리가 들렸다. 메피스토펠레스와 마르타의 장면에선 모두가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마담 올렌스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편을 떠난 거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남편이 폭군인 거죠?
최악의 폭군이지. 니스에서 그 사람을 알고 지냈어. 로렌츠 레퍼트가 단호하게 말했다. 술에 절어 살고 흰 얼굴에 조롱기가 가득해. 얼굴은 잘생긴 편인데 속눈썹이 너무 진해. 그 사람은 여자를 끼고 있지 않으면 도자기를 수집하는데 열을 올렸어. 둘 다 돈을 아끼지 않았지.
그래서요?
그래서 그녀가 남편 비서하고 같이 달아난 거야. 레퍼트의 이야기인 즉 그 후 엘렌 올렌스카는 베네치아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러벌 민고시 가서 그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다. 처지가 극도로 불행했다지 아마? 그건 좋아. 하지만 이렇게 오페라 극장까지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보이는 건 다른 문제지. 뉴랜드 아처가 긴장한 건 그들이 약혼녀인 메이 웰랜드를 언급하면서 메이가 그런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였다.
Suddenly, Newland Archer felt himself impelled to decisive action. The desire to be the first man to enter Mrs. Mingott's box, to proclaim to the waiting world his engagement to May Welland, and to see her through whatever difficulties her cousin's anomalous situation might involve her in. This impulse had abruptly overruled all scruples and hesitations, and sent him hurrying through the red corridors to the farther side of the house. As he entered the box, his eyes met Miss Welland's, and he saw that she had instantly understood his motive. Though the family dignity, which both considered so high a virtue, would not permit her to tell him so. The persons of their world lived in an atmosphere of faint implications and pale delicacies, and the fact that he and she understood each other without a word seemed to the young man to bring them nearer than any explanation would have done. Her eyes said, "You see why Mama brought me?" And he's answered,
"I would not for the world have had you stay away."
"You know my niece, Countess Olenska?" Mrs. Welland inquired as she shook hands with her future son-in-law.
Archer bowed without extending his hand, as was the custom on being introduced to a lady. And Ellen Olenska bent her head slightly, keeping her own pale-gloved hands clasped on her huge fan of eagle feathers. Having greeted Mrs. Lovell Mingott, a large blonde lady in creaking satin, he sat down beside his betrothed and said in a low tone,
"I hope you told Madame Olenska that we're engaged. I want everybody to know. I want you to let me announce it this evening at the ball."
Miss Welland's face grew rosy as the dawn, and she looked at him with radiant eyes.
"If you can persuade Mama," she said. "But why should we change what is already settled?"
He made no answer, but that which his eyes returned, and she added, still more confidently smiling,
"Tell my cousin yourself. I give you leave. She says she used to play with you when you were children."
Newland Archer는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는 충동이 솟는 것을 느꼈다. 남자로서는 처음으로 민곳 부인의 박스석에 들어가서 자신과 메이 웰랜드의 약혼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녀가 사촌 언니의 참담한 인생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도와주고 싶다는 욕망. 이 느닷없는 충동으로 그는 모든 도덕관념과 망설임을 딛고 붉은빛 복도를 지나서 오페라 극장 반대편으로 서둘러 갔다. 박스석에 들어가면서 그는 메이 웰랜드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두 사람 모두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미덕인 가족의 품위 때문에 직접 말은 못하지만 자신이 온 이유를 바로 감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 세계의 사람들은 희미한 암시와 미묘한 섬세함이 가득한 대기 속에 살았고 그와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사실은 그 어떤 설명보다 두 사람을 가까이 묶어주는 것 같았다. 그들은 눈으로 대화했다.
어머니가 날 왜 데려왔는지 알겠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어요.
그때 웰랜드 부인이 장래 사익감에게 악수를 정했다.
우리 조카 올렌스키 백작 부인 알지?
아, 저는 숙녀를 소개받는 관례에 따라서 손은 내밀지 않고 고개만 숙여서 인사를 했다. 엘렌 올렌스카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독수리 깃털 부채를 움켜쥐고서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 저는 러벌 민곳 부인과 인사를 나누고 약혼녀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마담 올렌스카에게 우리가 약혼한 사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오늘 밤 무도회에서 내가 직접 그 사실을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걸 왜 바꿔야 하죠?
아, 저는 말 대신 눈길로 대답했고 그녀는 그의 뜻을 이해하고
한층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직접 엘렌 언니에게 이야기해줘요. 허락할게요. 언니 말론 어렸을 때 둘이 같이 놀았다면서요?
'We did used to play together, didn't we?' she asked, turning her grave eyes to his. 'You were a horrid boy and kissed me once behind a door. But it was your cousin Vandy Newland who never looked at me that I was in love with.' Her glance swept the horseshoe curve of boxes. 'Ah, how this brings it all back to me. I see everybody here in knickerbockers and pantalettes,' she said, with her trailing slightly foreign accent, her eyes returning to his face. Agreeable as their expression was, the young man was shocked that they should reflect so unseemly a picture of the august tribunal before which, at that very moment, her case was being tried. Nothing could be in worse taste than misplaced flippancy, and he answered somewhat stiffly.
'Yes, you have been away a very long time.'
'Oh, centuries and centuries, so long,' she said, 'that I'm sure I'm dead and buried, and this dear old place is heaven.' Which, for reasons he could not define, struck Newland Archer as an even more disrespectful way of describing New York society.
"우리가 예전에 같이 놀았던 건 사실이죠?"
마담 올란스카는 진지한 눈으로 뉴랜드 아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주 장난꾸러기였어요. 한 번은 문 뒤에서 내게 키스도 했죠. 하지만 내가 좋아한 건 당신 사촌 벤디 뉴랜드였어요. 그는 내겐 눈길 한번 안 주었지만.
엘렌이 말편자 모양으로 빙 둘러 배치되어 있는 박스석들을 손으로 쭉 훑었다.
아, 옛날 일들이 다 생각나네요. 여기는 모든 남자들의 어릴 적 반바지 차림과 여자들의 속바지 차림이 눈앞에 떠올라요.
그녀는 약간 외국 억양으로 말을 끌면서 다시 뉴랜드를 쳐다보았다. 박스석 사람들 눈에는 다정한 빛이 감돌았지만 저는 바로 이 순간 그들이 그녀를 재판하고 있는 엄숙한 법정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상황에 어긋나는 경박한 만큼 형편없는 취향은 없었다. 그는 약간 뻣뻣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떠나신 지 정말 한참 됐죠.
몇백 년은 됐죠 아마. 죽어서 땅속에 묻힌 거나 다름없어요. 이 정든 고향은 천국이고요.
마담 올란스카의 말에 아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은 뉴욕 사교계에 대한 훨씬 더 무례한 표현이라고 느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디스 워튼 원작 순수의 시대,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에도 써 있지 않지만요. 재판정이나 다름없는 뉴욕 상류사회의 규범 체계가 살짝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폴란드의 백작과 결혼해서 뉴욕을 떠났다가 남편과 별거를 선언하고 돌아온 엘렌의 등장 때문이죠. 주인공 뉴랜드 아처는 엘렌의 사촌 여동생인 메이 웰랜드와 약혼할 몸으로 자신의 처가가 부적절한 추문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1800년대 말 뉴욕 상류사회에 보이지 않는 위선과 억압, 감을 좀 잡으셨나요? 감상하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네.
그리고 저는 상류사회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아는 법도 예법은 뭐 주도 정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상하고 계신지 뭘까요? 이은혜님께서 순수의 시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영미문화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해주셨네요.
네.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승숙님께서요. 이승열님께서 읽어주신 오프닝에서 그 오페라 극장에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게 뉴욕 상류사회의 예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한 불문율이네요. 허세의 끝판왕이 모이는 곳인가요?
간혹 보면요. 뮤지션들이나 가수분들이요.
네.
일부러 시간을 5분, 10분 정도, 간혹 30분 정도 늦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뭐 그런 뉘앙스 아닐까요?
네, fashionably late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또 일찍 가거나 그러면 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게요.
김미래님께서, 래퍼트가 그 오페라 글라스로 엘렌 올렌스카를 본 것에 대한 코멘트이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오페라나 볼 것이지. 글라스로 왜 여자들은 살피는지. 물론 새로운 인물의 출연이라고는 하지만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려고 간 거예요.
그렇죠. 오페라 글라스가 진짜 오페라를 위한 것일까요?
오페라를 보는 척하면서 그 객석의 그 모든 그 일원들을 정보 수집해야죠.
네. 이유 이사님께서요. 실제로 이런 사회에 산다면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남눈 무서워서 집 밖으로도 나오기 겁날 듯 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첫날부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시작에 불과하죠.
그렇죠. 근데 네. 깝깝하다는 생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이런 상황은 있어요. 사실.
그럼요.
그렇죠.
네.
이현님님께서 뉴욕 상류사회란 참 까다롭고 불편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들은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요.
김윤희님께서요. 순수의 시대 책 안 읽은 사람은 저뿐인가요? 영미문학관에서 읽어주시는 책들 중에 안 읽은 책은 찾아 읽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영미문학관은 제 책 읽기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뿌듯하네요.
책 읽기 길잡이.
네.
표현 좋네요. 지현주님께서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만 하다가 본방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현주님 고맙습니다.
네. 민정아님께서요. 보이는 라디오 정말 훌륭해요. 순수의 시대 영화 장면과 함께 들으니 너무 멋지네요. 그래요. 맞아요. 훌륭해요. 보이는 라디오.
삼박자가 잘 맞았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열린 책들에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를, 책의 이름에서 한스 올라브 랄룸의 소설 파리 인간을, 자제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2월 28일부터 전시 예정인 삶의 기억, 시대의 기록, 제50회 한국보도사진전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순수의 시대의 작가 이디스 워튼은 엘렌처럼 뉴욕 상류사회의 이단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작가로서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고 또 이겼다고 하죠. 엘렌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끝곡으로는 존 메이어 featuring Katy Perry입니다. Who You Love.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have sweet dreams.